오늘 우리는 그 모처럼 예레미야서의 그 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성경을 봉독하는 동안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직접 나누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확인하고 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한 이해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그 보충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서의 정신세계, 특별히 이 구약 성서의 그 신앙세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그 독특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런 아마 사건으로 친다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답이 금방 나와야 되겠지요. 근데 독특한 이 정신세계를 형성한 어떤 사람들, 직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을 것 같으면은 그들은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미 성서의 세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서의 내용과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 예언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로서 뭐 특별히 새삼스러울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고대의 종교적, 정치적 그런 상황을 양상을 생각하면은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아주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흔히 고대 국가가 형성될 즈음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지요? 그 이전에 그 고대 국가 등장 이전에 제정일치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일치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를 거쳐서 고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왕이 등장하고 그 역할이 분화돼서 한편으로는 사제 또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할이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세계에서는 그 직분과 함께 또 하나의 직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란 누구일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를 지니지만 성서의 예언자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봐도 안 될 것은 없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라기보다는 대변인이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비는 일종의 접신 상태에 빠진 사람을 뜻합니다.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 가깝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이렇게 뭐가 특이하냐? 종교적 지도자라면 의뢰에 감당하는 그 역할이 그렇게 뭐 특별할 것 있느냐? 당연한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역할이 특별한 것은 그 예언자의 역할이 왕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과는 뚜렷이 구분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데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계승이 됩니까? 이들은 세습되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이 세습된 것과는 달리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이들이 역할을 맡게 되는 그 방식에서부터 이들의 특별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이른바 카리스마적 지도자입니다. 세습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은 인간적 세속적 성취의 그 계보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등장하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첫머리에 보면은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위 소명기사가 나오는데 이 소명기사를 보면은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입으로 처음부터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주심으로써 선택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더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구현된 정치적, 종교적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정치와 종교의 그 관계에서 볼 것 같으면은 고대적 관념이 어떤 겁니까? 왕과 사제는 대개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달리 이해하자면은 신의 후광이 권력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성서의 세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후광이 권력의 영광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신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권력의 빛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서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견제받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의 권력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권력을 견제하는 이들이 곧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역사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 자신의 경험과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예언자 자신의 경험과 인격을 매개로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무시간적인 그런 선포가 아니고 당대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그 예언자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가운데 선포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공평과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력을 제한한 것은 그 백성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요체였습니다. 성서의 독특한 정신세계, 이 성서의 독특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그 신앙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성서의 정신세계는 바로 이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증폭이 되고 끊임없이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이 모두 비범하지만 아마도 그 가운데서 가장 비범한 성서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범하고 독특한 한 예언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온몸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애가 눈물의 노래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의 저자 또한 예레미야인 것으로 이렇게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의 가운데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로서 민족의 운명과 고난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고스란히 그대로 아로새기고 체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에 그야말로 왕들 유다 왕들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요시아 왕의 개혁 정치가 반짝하기는 했지만 그 영광은 그야말로 잠깐뿐이었고 이후 유다 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은 제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빌론에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고국 땅에 그대로 남고자 했지만 유다 왕국 안에서의 그 반바빌론 세력에 의해서 이집트로 동행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경랑의 역사 현장에서 예언을 선포하였을 때 그의 예언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바빌론의 침략이 본격화되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선포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바빌론에 저항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바빌론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말할 것 없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이나 또는 애국주의의 입장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선포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민중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중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와 평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람들을 다 통합한 하나의 그냥 민중들인 민족이나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느냐,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후자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체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독 예언자 예레미야에게서 이 문제가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국가냐 백성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 당대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정의를 역설한 것입니다. 또 말하자면 그 정의가 무너진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그런 선포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겠지만 예레미야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정의를 일관되게 선포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역설하는 그 입장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온갖 박해와 온갖 오해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충실한 그런 예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볼 것 같으면 그 의미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걸음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에 이어지는 그 선포의 한 대목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확인한 이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그야말로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섬뜩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구절, 21절, 우리가 미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구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태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온통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죽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 이런저런 사고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는 그 현실을 넘어서는 그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현실을 빚어낸 원인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바꿔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질까요? 학력과 권력과 재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간적 성취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성취와 업적에 따른 사회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가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바로 앞부분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그것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 또는 번역본에 따라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삶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들입니다. 어떤 업적의 규모에 따라서 쌓아 올려진 그런 체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내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겉껍데기 규모의 형체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며 형성되는, 그 가운데서 형성되는 자애롭고 공평한 관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얘기합니다만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비약을 이룬, 이른바 인간의 정신사의 차원에서 볼 때 차축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만 바로 기원전 6세기 전후에 모든 위대한 성인들이 이때 다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 한참 늦게 태어났는데 인간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이 이루어진 시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다 그 시대의 물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위대한 통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성서의 세계에서. 동양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뭐 여러 제자박가를 있고 공자가 있죠. 사람이 중요하다. 다 전란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다 그런 정신이었는데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 성서의 세계에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을 얘기를 했지요. 공자의 일화 가운데 마구간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공자가 던진 물은 에피소드가 하나 전해집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공자시대에 말이 사람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건 중요한 무기고 자산이에요. 사람들이 마구간이 무너졌을 때 그 비싼 말이 다 다쳤을 걸 염려했을 때 공자가 물으면 사람이 다쳤느냐. 그 에피소드가 왜 전해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죠.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런 공통된 어떤 각성이 그 시대에 불꽃처럼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성서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런 정신을 일깨운 이대한 정신 그 중심에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병행되는 본문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예수님의 그 포도원 노동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서일가의 병행 구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하는 그 포도원 농장의 비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와 그대로 통하는 것이요.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인간이 위롭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업적을 배제하고 믿음에 의해서 인간이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했는데 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통찰이 갖는 그 의미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말하자면 한마디로 주로 얘기하면 삶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 그런 현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본 뜻은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여전히 중요한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는 그 공정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태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하나는 며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이 계기가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공정성의 기준을 공채시험이라는 하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규직은 그걸 내세우고 있죠. 근데 과연 공정성의 유일한 기준이 그것뿐이냐? 그건 우리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해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은 없느냐? 이걸 다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성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단일팀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남쪽의 일부 선수들이 배제되어야 하고 빠져야 되고 북한 선수를 받아들이면 빠져야 되고 그렇다고 단일팀에 또 엔트리 인원을 늘려주면은 다른 나라 팀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을 야기한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 특히 남쪽의 일부 선수들이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다면서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법이 찾아졌습니까? IOC가 아주 현명한 해법을 찾았죠. 남쪽 선수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했고 대신 전체 엔트리를 다른 나라 팀의 양해를 구해서 전체 엔트리를 늘려주되 경기당 참가 인원은 다 동일하게 하는 해법으로 내 경기대회는 동일한 멤버로 하도록 하는 그런 해법으로 단일 팀을 성사시켰습니다. 저 뭐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해법의 어떤 기술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해법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평화라는 인류의 숭고한 대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해법을 모색하게 하는 정신적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형식과 절차의 바탕이 되는 정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의가 분명하면은 그 다음 절차와 형식은 그 대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하고 모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 진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바로 그 진실을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공평과 정의 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우월한 것 또는 그 어떤 효율성을 내세우기보다도 그 소중한 가치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그러므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진실을 믿고 따르는 그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